경성 트로이카라는 시뻘건 책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해방 이후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판사 인쇄소 사건,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일제시대 거의 20년 동안을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항일운동을 주도하죠. 그래서 네. 조선 민중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해방 후에 정당이 한 몇 달 사이에 한 40개가 생기는데.
그렇게 많이 생기나요?
뭐 사회단체는 260개, 뭐 이야. 엄청나게 생기는 네. 몇 달 만에.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은 당연히 그 조선공산당이었어요. 네. 당원은 한 3만 명 정도였는데. 네. 그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당들은 당원이 없잖아요. 그냥 다른 당은 당원 입대하기 입당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뭐, 그 당 간부에 어느 정도 진출하려면은 뭐 최소한 4, 5년 당 중앙에 가려면 1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사람만 갔으니 네. 갔다고 하니까
고문 강자들 네. 갈 수 있는
10년 이상 안 한 사람은 가서 말도 못 붙인다는 실제로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네. 예. 기록들이 있어.
잔챙이는 쳐주지도 않는.
그렇죠. 그 대단한 적인데, 네. 문제는 이제 해방돼서, 그리고 초창기에는 네. 공산당이 막 엄청
인기가 네. 많았죠.
네. 인기도 있었고, 저기도 컸죠. 그런데,
조직도. 네.
이제 해방돼, 2차 대전까지는 소련하고 미국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독일을 물리쳤는데, 파시즘하고 네. 싸웠는데, 네. 해방되자마자 이제 미국이 이제 반공 정책을 내세우게 됐죠. 네. 일단 뭐 그것을 뭐 옳고 나쁘 뭐 이런 판단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이거 같아요. 자유와 평등. 네. 개인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포함한 경제적인 자유를 포함한 자유와 그리고 평등, 경제적인 평등, 정치적인 평등. 네. 근데 이 사회주의는 이 평등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그 사회였죠. 소련은. 네. 근데 미국은 자유가 극단적으로 표현된 사회였고 지구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모순이 이제 격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해방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불과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냉전 체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에 대한 집중적인 남한에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공략에 들어가죠. 미군정에서 네. 그때 미군정이었는데 3년 동안 미군정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없이 하는데 집중 공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뭐 8.15 무슨 뭐 무슨 반역 모의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는 없던 사건인데 네.
조작해낸
네.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인기를 꺾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정판사 사건이었죠. 네. 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걸 나름대로 많이 조사도 하고 그 근래에 이제 미국 그 문서보관에서 개방된 그 미군 자체 내 보고서도 있어요. 그런 것도 봐도 정말 사실무근이에요. 확실히. 근데 그걸 몰아쳤죠. 근데 정판사 사건에 또 대장이라고 몰린 게 바로 이관술이었어요. 네. 이관술이 해방 직후에 이렇게 장래 조선을 지도할 사람으로 투표를 하는데 5위에 오를 정도였어요. 여운형 이관
여운형이 1위였나요? 네.
이승만, 박헌영 그리고 이관술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관술을 그걸로 타켓으로 딱 친 거죠. 네. 그리고 바로 뭐 그 뒤 정반사 하고서 한 두세 달 안 돼서 이제 박헌영이랑 이런 사람들은 전부 또 수배령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이제 정판사 사건이죠. 물론 지금 그래 재심 청구를 해본 적도 있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근래 예. 뭐 도저히 하도 오래전 일이고 근거가 예.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었으니 뭐 그래서 그냥 알 수 없음으로 그냥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몇 명 정도 사형이 되나요?
사형을 실제로 당한 사람은 없어요.
이관술이 이걸
아 이관술은 나중에 예.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모두 그냥 죽인 거죠.
이때 끌려갔다가 네. 이제 전쟁 나면서 이제
네, 무기형으로 받았고 네. 실제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게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뭘 하지 형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보도?
언론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선하고 동아일보가 좀 상당히 우익의 역할을 많이 했죠.
예상 가능한.
예, 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아주 정판 사건을 검사 측에 주장만 그대로 실어요. 이 반대쪽 증언은 완전히 무시하고 한덱수군 이제 현대일보 이런 그 말하자면 좌파계의 신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저기 해버리죠. 폐쇄시켜버린다고. 아. 정판 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군부니까 어쨌든 군부통치니까 미군들이 네.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공산당의 기세가 확 꺾이죠.
네.
1년 만에 해방되고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공산당이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 되면서 합법성을 잃는 거죠.
네.
잃고서 다 이제 북으로 월북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지하로 재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네. 이 경성 트로이카의 주인공들은 해방도 왔겠다. 좀 좋은 시절을 살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못 됐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아주 네. 진짜 경성 트로이카의 핵심이었던 사람 중에 그야말로 천수를 누린다고 옛날 말로
네.
한 사람은 이승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승금.
이승금 한 사람 정도고 나머지는 다 아주 비운으로 죽었죠.
이승금 선생님은 이제 북한에서 예, 좀 요직에 앉게 되는 거죠.
늦게까지 그냥 그 북한 인명사전에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근래 90년대까지.
네.
예, 예.
나머지 분들은 박진웅은 월북을 그때 했는데 남편 김태준 아까 얘기한 김태준이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무장 폭동이 나니까 저기가 이현상이 그걸 지도하러 갔죠.
네.
이현상이 내려가서 그걸 지도하는데 김태준이 또 그걸 홍보하러 가요. 이제 그걸 이제. 기자 비슷하게 문화부로 해가지고 가는데 오다 잡혀가지고 처형되죠. 그리고 박진웅은 월북하고 이현상은 몇 년 뒤에 거기서 죽고 또
말치산 총살에 관여했었죠. 네.
김삼룡도 아주 중요한 멤버인데 예. 트로이카에 그 사람이 이제 박헌영이 이제 월북한데 이제 남쪽에 있는 남로당을 이제
예.
공산당의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남로당을 이제 총책을 맡았는데 역시 잡혀서 죽고.
저는 이 김삼룡이 그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인용을 해보자면 북에 올라간 박헌영 동무가 저렇게 모진 천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겠소? 우리는 남북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소. 이렇게 말하는 김삼룡의 눈에는 잡힌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들의 청춘을 다 바친 혁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네.
실제 이렇게 당시에 김삼룡이 인식을 했던 건지 아니면 좀 작가적인
아, 상상은 아니고요. 네. 상상으로 그런 얘기를 함부로 쓸 수는 없고
네.
그 당시 그 경찰 간부했던 사람들의 기록으로 아. 있어요. 근데 뭐 그 기록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할 말 없는데 네,
이게 그 후에 불게되는 그 북한에서의 그 저기 남로당 출신들에 대한 대량 숙청에 아, 뭐, 대한 어떤 예감처럼 저는 좀
아 예감이죠.
네.
뭐 김삼룡 자체는 북한에서 굉장히 그 저기를 했어요. 그 뭐야
그 평가는
묘소에 뭐,
출세를
성명 열사
묘에 이제 김삼룡이 들어가 있긴
네.
해요.
네.
근데 이현상 김삼룡이 근데 이게 어떤 아 이거 굉장히 학구적인 얘기 같은데. 남한의 이제 일제와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월북을 하죠. 아주 수천 명이 월북을 해요. 그랬는데 북한은 이제 이미 해방되자마자 김일성 정권이 이제 들어서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강동 정치학원이라는 그런 평양까지 진입한 사람이 몇 명이 없고
네.
여기서 다 교육을 받아요.
네.
그래서 다시 무장 투쟁하러 이제 내려보낸다고. 초창기에 이제 평양까지 진출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북한 정권에 참여하는데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이 고작 박헌영, 이승엽
네.
이 정도예요. 박문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주 별로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하나도 그 북한 정권에 참여를 하지 못해요. 그 뭐 이강국, 이승엽이라는 사람 이승엽이 있었구나 참.
네, 이승엽.
이승엽 사법상이라는 거 정도 하는데 이렇게 거의 그 북한 정권의 소외가 되죠.
그러면 그거는 북한에서는 경성 트로이카를 별로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네.
김일성 자신도 내가 만주에서 항일운동할 때 국내에서는 이재유가 이재유 동무가 열심히 투쟁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이런 얘기를 자서전에 남기죠.
그리고
이현상 이렇게 지리산은 빨치산하다가 죽은 이현상에 대해서도
예.
그 좀 묘지 만들고 그 후손들을 잘 저기를 해줘요. 지금 다 그 교수하거나 뭐 이 정도
네.
북한에서 이렇게 숙청당하지 않고 잘 살아요. 뭐 박진웅의 자녀들도 네. 좀 잠깐 어려울 때 있었지만 어쨌든 잘 살고 있고 김삼룡은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고
예예.
어쨌든 북에서 그 왜 이렇게 숙청을 하게 됐을까? 근데 그 원인을 단지 뭐 김일성 권력을 위해서만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것만은 김일성이 무슨 뭐 포악한 권력적이라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공산주의자들의 그 기관지들이나 저 잡지들 이 사람들이 만든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강국 김수인 뭐 간첩단 거라는 1945년인가 예. 드라마를 만들었던 그 이강국 같은 사람이 그 운영했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이론가예요. 이거 저기도 박헌영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론은 이강국 같은 사람 채용달 이강국이 채용달이라는 사람은 북한 헌법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초기 헌법을 그렇게 이론가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공산주의 영향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은 민주주의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태의 그런 것들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하고 좀 다르게 생각했다고요. 소련으로 바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아주 바로 가서도 안 된다고도 했고 실제로 그 스탈린에서도 그렇게 소련에서도 너희는 우리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부터 하라는 거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선공산당 강령은 거의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초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나중에. 그 정도로 이 애초에 어떤 민주주의적인 자유가 상당히 개입이 된 자유와 평등이 상당히 조화된 사회민주주의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북한에 지금 소련 정권이 세워졌을 때는 김일성은 바로 소련식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스탈린식 아니에요?
네, 스탈린식 네. 제도. 스탈린식 제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들으면 가장 완벽한 사회제도예요.
네.
학교, 모든 학교 공짜, 모든 병원 공짜, 그리고 모든 저기 뭐야. 하여튼 거의 모든 게 집도 다 공짜. 다 공짜예요. 실제로 내면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데 외견상으로는 제도상으로는 완벽한 적이었어요. 대신 이제 뭐가 없냐 왜 끔찍하냐면 자유가 없거든.
네.
어디 내가 취직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저기 무슨 뭐 글을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적인 평등만
네.
이루어진 사회죠. 그거를 북한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일제 때 사회주의자들이 그 쓴 비판이나 이런 잡지 보면 그 소련식 공산주의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 박진웅의 말 중에 사랑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혁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방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숙청을 안 당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안 당할 수는 리가 없죠. 네. 거기서 오로지 결정된 사항 응?
네.
당이 뭐 당은 무오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당은 무오류다.
무오류. 지금도 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정된 것, 그리고 소련에서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무조건 충성하지 않으면 않는 사람 다 남 저기죠. 근데 남한에서 올라간 이 일제 때 그 치열한 데서도 싸웠던 사람들이 그 입이 가만히 있겠냐고 거기서
아, 맞아요.
모임은 막 불평불만을 토했죠. 뭐냐 이거 도대체 김일성 사진을 사방에 이렇게 붙이냐 왜?
네.
뭐 박헌영 같은 경우 자기 박헌영 만세 이런 거 붙이면 다 뛰라 그랬다고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고 그리고 여행의 자유도 전혀 없었거든요.
네.
기차에서 한 정거장만 갈래도 통행증을 꺼내야 돼. 통행증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동네 당 저기 반장한테 가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 만나고 몇 시까지 온다 이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차비는 지가 내면서도 또 사회주의라 그러면 사회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다양한 그 억압 제도들이 자유가 없어 평등은 한데 추구하는데 자유가 대신 너무 박탈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적응을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었는데
적응 못하죠 절대로. 네,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 해방 후 경성 트로이카 멤버들 중에 그 이재유와 함께 이 책에서 이제 좀 중심 인물로 계속 나오는 이효정 선생님, 그 해방 후에 좀 어떤 인생을 좀 살게 됐는지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이효정 선생님 때문이었는데.
예,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일제시대 무슨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짜 공산주의자들 얘기를 이렇게 정통으로 쓰고 싶진 않았어요. 아, 뭔가 하여튼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 자신도 반공교육 때문이 아니라서 또 스탈린주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효정 선생님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역시 매력적인 사회주의자.
그 매력은 90세가 되셔도 돼도
괜찮다. 아, 네.
난 사회주의자가 돼야겠어. 네.
사회주의자들의 매력이 있어요.
네.
그냥 그 아주 점잖고도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매력을 보고서
네.
우선 똑똑하고
네.
그래서 제가 반해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게 됐죠.
네.
근데 이효정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 경성토리회과의 아주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해방되기 직전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또 이렇게 운동가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해서 살다가 해방 뒤에 이제 부녀 울산에서 무슨
네.
부녀 동맹 요즘 옛날 방공 드라마에 나오면 아주 악독한 여자죠. 부녀 동맹도 그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근데 남편은 이제 탄압받다 월북을 했고
네.
월북했는데 나중에 간첩으로도 내려왔어요. 남파 됐죠. 근데 남파돼서 이제 본인은 못 만나고 부인하고 애는 못 보고
왜 안 만나고 딸은 친척을 만나죠.
아, 친척만 만나고 그냥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무슨 고생을 다 했다 그러죠. 걷어차고 해방 뒤에 이렇게 친일 경찰들이 일제시대 때는 그냥 시키니까 한 정도였어요. 근데 해방 후에는 거의 필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한테 지면은 자기네가 완전 작살나거든요. 북한에서는 친일 경찰이고 다 쫓겨났잖아.
그렇죠. 네.
쫓겨났으니까 여기서도 만약 공산당이 등싸하면 자기네 모든 게 날아가니까 그렇게 악랄하겠어요. 이효정 할머니가 잡혀 지금 팔이 부러졌다고요. 이렇게 팔이 비뚤름하게 붙어 있어요. 그게 해방대에 끌려 일제 때도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경찰이 막 이걸 저기 해가지고 부러뜨린 거예요. 고문하다가. 근데 잡혀가 보면은 그냥 홀랑 벗은 그 여자들을 그렇게 홀랑 벗겨가지고 막 그 고문을 해요. 뭐 그 고문 얘기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 모래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네.
가운데 고문실에다 모래로 이렇게 무슨 실음장처럼 조금 만들어 놓는데 모래가 하여튼 그 피부 그냥 피와 그게 범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네.
막 여성의 저기로 들어가요. 성기로. 그래서 막 여성들이 또 부인병을 전부 앓고 너무너무 이 할머니도 그런 걸 겪었는데 이제 남편이 또 월북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경찰관하고 와서 또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와서 막 다 그런 세월을 한 70년대 말까지 겪은 것 같아요. 그래
네.
80년대 중반은 80년대 넘어와서는 좀 약해졌는데
네.
그런 고생을 하셨죠.
그 말년에는 시집도 펴내셨다고
예,
불가능한 분이셨나 봐요.
예, 이 할머니하고 이효정 선생님하고 박진홍 이 두 사람이
문학소녀였잖아요.
아주 문학소녀들어 가지고
박진홍은 소설가를 꾸몄고
예.
이효정 선생님은 시인이 꾸몄고
근데 이 시를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실제 계속 감시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70이 훨씬 넘어서
예.
처음으로 이렇게 시집을 썼는데
이효정 선생님이 시인 이육사 집안 또 집안 사람
아, 그러기도 하죠. 네. 이육사의 그 뭐 종질이라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좀 가까운 친척이죠. 잘 아는 사람들이죠.
시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시집은 다 읽으셨죠. 네.
근데 외우진 못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효정 선생님의 약속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문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네, 짧은 시 같아요.
예.
약속이라는 시입니다.
내 영혼이 떠나버린 빈 껍질 활활 불태워 한 점 재라도 남기기 싫은 심정이지만 이 세상 어디에라도 쓰일 때가 있다면 꼭 쓰일 때가 있다면 주저없이 바치리라. 먼 젊음이 이미 다짐해둔 마음의 약속이었느니 이효정 선생님 약속이죠.
이시 읽었던 기억나나요?
아 그럼요. 외우진 못해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의 이렇게 나이 먹고 쓰신 건데 그때도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감옥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대.
네? 그 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고.
궁금하죠. 네. 아이고.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에는 드럼세탁기도 있다던데.
감옥에도 가보고 싶고. 네. 이렇게 죽은 친구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죠. 이승금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 이 부분도 좀 읽으면서 뭉클했어요. 그 유정 선생님이 이병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통화한 부분. 예. 같은 이제 경서토리카 조직 이병희 선생님도
같은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도 경서토리카에서는 뭐 이효정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종연 방식이라고 그때 신문을 보면은 여러 번 신문에 실리는 한 500명이고 굉장히 큰 공장이었거든요. 그때는 거기 파업을 주동했죠. 이병희 선생이 아주 조그맣고 당찬 분인데.
이효정 선생님하고 이병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통화하신 부분, 이 부분도 좀 읽어주세요.
이거 우리 저기 여성 목소리를 읽어보시면 돼요.
네. 김현진 작가님이 읽어주십시오.
네. 잔잔한 눈주름에 눈물이 맺히고 음성이 젖어든다. 병희 아주머니 참 이상해. 요즘 들어 개들의 얼굴이 더 선명해지는 거 왜일까? 보고 싶어. 내가 죽을 때가 된 걸까? 너무나 보고 싶어. 개들이 아직도 이쁘게 다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대. 정말로 너무너무 보고 싶어. 예, 정말 보고 싶으셨나봐요.
예, 이 통화가 몇 세쯤 했던?
43살 때가? 아니, 이 책을 쓰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40살쯤 됐을 때 같은데. 예. 진짜로 저한테도 아주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효정 할머니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냐면 그 제가 가서 이렇게 수도 없이 가니까 가서 뭘 물어보면 그건 먼저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했던 얘기를 모두 기억하고 다시 하지 않아요. 보통 노인들은 안 그러고 했던 얘기만 계속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 이승금, 박진홍 이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 정말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정말 탁월한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한국사에 이렇게 탁월한 인물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 뭐 이런 일이 터진다면 정말 고문 강자 같은 이런 인물들이 지금의 세태에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역사를 가정하는 건 항상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틀리지만 저는 뭐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새로운 인간은 이 시대에 만약에 이재우가 만약에 지금 2000년대 한국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새누리당 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요구했던 게 다 들어졌는데 뭐 이상을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요구를 하듯이 항상 그 사회주의자라는 것은 뭐 진보운동가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 어느 그러니까 봉건제든 자본제든 뭐 아니면 이렇게 사회주의 제도든 그 어느 사회에 떨어지더라도 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잠깐 붙였던 것 뿐이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정약용도 있고 뭐 많죠. 스파르타쿠스도 있고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제시대 같은 그 폭압적인 상황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의 사회가 가진 모순 뭐 나열하자면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젊은이들의 사는 것 월급 100만원 받고 살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진짜 혁명가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럼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진보운동 좀 뭐랄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약간의 좌절감 같은 걸 다들 느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좁아진 진보 진영의 어떤 경성 트로이카가 줄 수 있는 교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보 진영을 살릴 수 있는 아직 묘수가 있었다면은 제가 당수가 됐을 텐데.
근데 이호정 선생님은 그 광복절을 딱 하루 앞두고 2010년 8월 14일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날 국립현충원에 좀 이렇게 안장이 되셨는데 이때 나이가 97세네요.
그렇죠.
예, 예. 이때 예. 좀 소식을 들으셨거나 좀 찾아뵀다거나.
그때 제가
되게 특별한 인연이잖아요.
뭐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일제 시대 역사뿐 아니라 그 제3세계 나라들 한번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외국 나가서
예.
그 남미에 가서 있었죠.
아, 남미 쪽 가셨구나.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뭐 그 전에도 1-2년 전까지도 갔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누워가지고 그 이영희 선생의 그 대화
아.
그거를 보고 계셨어요.
아.
그래서 야 뭐 모든 사회주의자가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고 저기를 했죠. 다행인 것은 이 사회주의 운동이 복원 작업을 경성토레이카로부터 시작해서 꼭 이 책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 책에 있는 몇 분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 이호정 선생 그리고 이순금
아, 네.
북에 올라간 이순금 선생까지 그리고 저거 또 누구더라 하여튼 네 분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았죠. 그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얘기죠. 그 전에는 안 됐던 건데
요즘 같아도 안 돼. 안 시켜준 것 같긴 한데 그 요즘에는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이들도 좀 어렵고 진보 진영도 되게 좁아지잖아요. 아까 뭐 그 기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NGO 활동 만 원 하나 받아내기가 힘들고
네.
그런 현재의 진보 진영에 그 이 트로이카가 줄 수 있는 어떤 교훈이나 팁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역사적인 그 흐름으로만 보자면
네.
크게 그냥 큰 흐름만 보자면 우리 역사에서는 하여튼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네.
90년대까지 거의 이 말까지도 하여튼 대공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유월항쟁 그리고 그 민주노총 만들고
네.
그 거의 다 밀어냈죠. 정치적인 자유 거의 이뤄냈고
네.
그 노동자들의 권리도 법적인 권리는 상당히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시위의 권리 뭐 사실 시위의 권리라는 것이 이 지금 뭐 신고하고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면 좀 재밌게 웃기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게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거예요.
맞아요.
그전에 그거 한 명만 모여도 무조건 작살났는데
네.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권리와 경제적인 기본권들은 많이 확보를 한 거죠. 주호일제 이런 거 확보했고 근데 2000년도 들면서 이제 역공이 시작됐죠. 그 신자유주의죠.
에이.
이제 그러면 너희를 돈으로 조이겠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 만들어가지고
네.
완전히 그 노동자 대다수를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게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에이. 월급으로 돈으로
에이.
뭐 드문에도 감옥에 안 넣고 꼭 벌금을 때려가지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고
네.
막 계속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돈으로 이제 역공을 해오는 거죠. 그 역공의 시대가 시절이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에이.
근데 아직 우리 진보진영이 이거를 극복할 역사적인 경험도 그건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맞아요.
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자유나 이런 거는 두려운 과거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새로운 사회.
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것도 새로운 모순이 신자유주의 모순이 계속 그 누적이 되고
네.
커지게 되면서 다시 이거 극복할 대안들과 그런 조직들, 그 조직을 이끌어갈 저기 사람 운동가들
네.
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리라고 봐요.
아,
지금은
네.
너무 실망할 필요 없지 않을까.
네.
우리 뭐 4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산당은 47년 동안 일제 지배 받았다고 써요.
네.
36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47년 동안도 견뎌냈는데
네.
그리고 박정희 독재만 해도 20년인데
아 그러네요.
그 지금 이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어요. 대역전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역전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참조할 것은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서 지금 오늘의 문제에서 소개를 하고 또 그거를 오늘의 조직 방식으로 또 오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방식으로
그 리영현 선생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역사는 항상 나선형을 그린다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더 격화되고 심화되면 또 새로운 경성 트로이카들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준비해야죠. 지금도 준비하고
여기 경성 트로이카 책 그 표지의 카피가 그거잖아요. 1930년대 경성 거리를 누비던 그들이 되살아온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되살아와야죠.
되살아나야죠. 지금 한 10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비정규직이 생기고 모든 집회 데모만 하면 다 돈으로 때리면서 완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좌파의 또 문제는 진보 진영의 문제는 또 이 북한 문제와 걸려가지고 이 애매모호한 민족 사회주의라고 할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인데 정치적으로는 봉건적인 뭐 애매모호한 소련하고도 또 다른 이런 형태가 이게 우리 민족 우파들의 공격의 빌미도 되고 우리 운동 내부에 또 장애도 되고 막 이런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슬슬 깨어나야 되겠죠.
예, 그 저희 질문이 거의 그 마무리 돼 가는데요. 앞으로 좀 출간 계획이 좀 잡혀있는 게 있으면 들려주세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를 좀 갔다 왔는데
네, 러시아 다녀오셨잖아요.
예. 네.
아, 신출귀몰 하시네요. 남미, 러시아.
뭐 제3세계는 다 가봤어요. 미국, 네. 미국, 유럽 그런데 안 가고 아프리카, 인도도 다 가봤는데 그 러시아에서도 이제 변방을 좀 가봤죠. 우리 뭐야 이 독립운동했던 초창기 공산주의자들이 시작됐던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 뭐 이쪽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현실 문제에 대한 소설을 많이 써보려고 했는데 글들을 썼나고 했는데 참 요즘 세대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그 문제보다는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역사 다큐멘터리 다리에 있어서
김명희라는 그 혁명적인 여성이 있어요. 이 책에는 나오진 않는데 활동 내용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김영선의 여동생이죠. 그때 당시 사건으로는 항상 신문에도 김영선, 김명희 사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운동가 멋있다 그랬는데 이 김명희야말로 또 정말 대단한 적이죠.
작가님이 혁명적인 여성에게 굉장히 매혹된 분이신
것 같아요. 무정장군이라고 있는데
연한 유명하죠.
조선의용군을 지휘한 무정장군이 김명시하고 되게 연애에 비슷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무정장군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난 명시는 못생겨서 싫어 이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멋진 모든 남자의 사랑을 받은 김명시에 대한 김명시의 일대기를 보므로서 그 장편 소설로 써보려고 러시아를 한번 가봤어요. 지금 김명시 같은 경우는 해방되고 1949년도 전쟁 터지기 얼마 전에 체포돼갖고 자살을 해요. 체포돼서 자살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된 게 없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김삼룡 이지와 이 사람들을 부르라고 그 사람들을 같이 한 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부르려고 안 하려고 아예 자살해 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고문치사를 당한 걸 자살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 그 사회주의 일제와 사회주의 운동에 그냥 끝이 된 거죠. 그리고 제일 시작은 바로 이 김명시가 조선공산당에 생기자마자 19살 나이로 이제 공산당에서 유학생을 러시아로 보내거든요. 그 첫 멤버로 갔어요.
거기서 여성을 보냈었네요. 당시.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전쟁 나기 전 이렇게 죽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써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취재도 하고 책도 보는 중인데.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도 그쵸? 기대가 됩니다.
쉽지는 않았겠죠.
네, 오늘 붉고도 은밀한 라디오 경성 트로이카의 안재성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오늘 인터뷰에서 미처 못하셨거나 청취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기적이죠.
네.
그렇지만 또 이타적인 것이 있어요.
네.
그 이타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 이타적인 요소들을 이 신자유주의가 막 거의 그냥 아주 말살시키고 있어요, 지금. 뭐 이타적인 게 너무 강해도 안 문제겠죠. 막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돼버리니까. 그 파시즘이 그걸 좀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럼 파시즘적인 이타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맹목적인 이타주의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한테 평등과 자유. 저는 뭐 인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유로우면서도 또 그렇다고 어떤 그 자유가 타인을 억압하거나 어떤 무엇을 독점해가지고 타인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자유와 평등이 저울추처럼 돌고 돌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거는,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거는 소련에서 또는 북한에서 실패했던 건 이 평등이 너무 강조가 되고,
네.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자유가 없어지니까 인간의 창의성이나 이런 게 빠져서 평등마저도 위험하게 돼버렸죠.
네.
이제는 그걸 경험 삼고, 또, 근데 남한의 지금 신자유주의는 자유가 완전히 월등해지면서 평등이 지금 네.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제가 20대 때만 해도 시골 부자래봤자, 뭐 서울에 부자래봤자 시골 부자 말고 그냥 차 한 대 가진 게 부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차값만 해도 뭐 수십 배 차이 나는 차를 갖고 있는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뭐 집 한 채 수십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근데 이 비정규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쵸.
뭐 자살자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에선 그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자살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다 같이 힘들더라도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와 평등을 좀 조화롭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신자유주의가 이 자유만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이 사회를 좀 평등을 내세우는 진짜 평등당.
그 자유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만 자유로워.
그렇죠. 자유는 제가 여기서 얘기한 자유는 이제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유는 강자들의 자유죠.
그쵸,
자본가의 자유, 강자주의 자유만 얘기한 거죠.
뭐
같은 말이지만 다른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무시하지 말고
그럼요.
모든 사람의 자유, 모든 사람의 평등 이걸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나선다고 뭐 나아진 거 있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대모 안 한다고 무슨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특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안재성 작가님 모시고 쭉 얘기 좀 나눴는데요. 좀 오늘 인터뷰한 소감 현진 씨 먼저 좀 들려주세요.
아, 경성 트로이카 책이 또 올해로 나온 지가 10년이잖아요.
그러네요.
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고 있던 거를 많이 생각나게 하고, 저 아직 이제 저 그렇게 젊진 않지만, 아, 좀 더 기운 내고, 좀 더 열심히, 좀, 뭐랄까,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 여자는 사회주의자야. 이런.
사회의 결론이군요.
저는 그 경성 트로이카를 수년 전에 읽고, 이제 이번에 좀 다시 읽었고요. 실은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읽는 거라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또 좀 너무 재밌게 좀 읽었었고요. 그리고 뭐 안재성 작가님은 실은 저에게 이제 가까운 선배님이시고, 그 제가 글을 쓰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좀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항상 든든한 형 역할, 김삼용 같은 형 역할을 쭉 좀 해오신 선배님이시고, 전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도 겪고, 그 고문 후유증도 실은 오랫동안 좀 후유증을 겪으셨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경성 트로이카나 그 여기 등장하는 숱한 이제 일제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글을 글로서 계속 좀 남기는 작업을 좀 해오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그전엔 듣지 못했던, 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이렇게 또 인터뷰할 때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걸 좀 배운 그런 귀한 시간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칼라TV 팟캐스트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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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도 미란 불 꺼도 우한 레디오 칼로리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목수정입니다. 제 소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은 프랑스에서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살고 있고.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책은 90년대 초에 나왔던 책인데요. 홍신자 씨의 자유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당황하면서 직장 생활을 관광공사에서 시작했는데 이 일이 아닌데 이러면서 매일 방황하면서 직장 바로 앞에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서점에서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던 시절 이 책을 읽었죠. 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이 내 인생의 한 구절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 구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로 한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떠오른 구절인데 그게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배는 그러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구였습니다. 네, 우리는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 내가 꿈꾸었던 모든 아름다운 삶을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배가 출항했을 때 맞을지도 모르는 어떤 폭풍우 혹은 만날지도 모르는 해적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기쁨도 슬픔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드디어 공연계에 발을 딛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공연계에 발을 딛게 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홍신자 씨 이 책의 저자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공연을 보러 갔던 거죠. 명왕성이라는 공연을 야외에서 했었고 선생님을 만났고 근데 결국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때 그것을 시작으로 공연계에서의 삶이 시작됐죠. 그리고 내가 원하던 숲에 내가 왔다라는 느낌 그것에 무한한 기쁨을 느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숲을 헤쳐가는 거 나는 그 삶을 시작했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것의 시작이 그 문구였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었죠.
저는 좀 유체서론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남자도 배 여자도 배인 겁니다. 예. 모든 사람한테 더구나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해야 되는 젊은 사람이라면 근데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서는 이제 뭐 80, 90을 넘어서 100살까지 정말 사람들이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의학이 발달한 나머지 오래 산다는 게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오래 살게 됐는데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발을 딛지 않는다면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이 누의 짓을 계속 뻘짓을 해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화두는 지금의 저한테도 또 뭐 저 지금 딱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건축가를 길에서 만났어요. 저희 집을 공사할 때 건축을 해줘서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분이 자기 직업 바꿨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한 지 20년 됐는데 직업을 뭘 바꿨냐고 그랬더니 꽃집을 하게 됐다. 테러리스트가 되게 되었다. 2년 동안 자기가 그 공부를 하고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해서 그 커리어의 정말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인데 아, 일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걸 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구나. 굉장히 저한테도 큰 실증적인 표본이 되는 얘기를 누군가 길에서 딱 만나서 해주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문구를 생각했죠.
한국에 있는 뭐 독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팬층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이제 새로 작업하는 거 뭐 아니면은 중식인 거 있으면은 잠깐 그거 얘기해 주시고.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16세기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어느 글에서 언급했는데 지금의 한국 상황이 너무나 그 자발적 복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그 책을 한국에서 내자 이런 제안이 와서 번역을 했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독재자의 권력자의 무릎 아래 있다면 그들은 언제나 커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일어선다면 그들은 우리 발 아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는데 그 16세기 프랑스에서 그 저자가 당시 18살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조숙한 청년이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썼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 21세기 한국의 상황은 너무나 적합하게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책이 이걸 출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빨간 책이라는 책을 번역했어요. 이거는 68년도에 덴마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 그 당시에 68 혁명의 바람을 타고 전역에 번역이 됐는데 번역되자마자 모든 나라에서 출금이 됐죠. 출판 금지가 됐고 프랑스에서도 그때 금지됐었던 책인데 저희 그 아이 아빠가 당시 그때 20대 초반에 막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직후였어요. 그때 70년도에 프랑스에서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빨간 책이 누구에 대한 빨간 책이냐면 청소년들이 이 굴욕의 시대에서 교사들과 학교들과 그리고 이 정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그런 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도 제가 일단 번역을 했고 그리고 현직 교사분들이 두 분이 함께 그것에 대한 주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한국 상황의 현재적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거기 이제 줄을 달아서 책이 나올 예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시기가 멉니다.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그건 내 승으로 미루고 나오시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무사히 한국에 가는 날이 갈 수 있는 날이 생기면 만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지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